마태복음 54번 메시지 왕국 보상과 왕국 보상의 비유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22절에서 우리는 왕국의 요구 조건을 보고 19장 23절부터 30절에서는 왕국의 보상을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은 왕국 보상의 비유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왕국의 보상과 왕국 보상의 비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부자는 왕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함.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24절에서는 23절에 언급한 천국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합니다. 바로 그때의 천국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불가능이 하나님으로 가능케 됨.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제자들은 구원과 천국을 혼동했습니다. 청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것이었으나 제자들은 그것을 구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관한 천연적이고도 통속적인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6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인간의 생명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생명, 즉 우리로 왕국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왕국의 요구 조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왕국 보상 27절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낙타처럼 바늘귀를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를 위해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관념은 매우 상업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여느 때처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백배를 받음. 왕국 보상은 두 부분에 속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시대에 있으며 두 번째 부분은 오는 시대에 있습니다. 왕국 보상의 첫 번째 부분은 주로 물질적인 것들과 천연적인 것들에 관계됩니다. 만일 우리가 왕국을 위하여 또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버린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백배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백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집과 땅과 친지들을 백배로 받는 것은 이 시대에 보상됩니다. 이는 오늘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재물을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친척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방교회 밖에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수백의 형제 자매들과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모두 많은 어머니들과 형제들과 자매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친척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보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주님을 따른다면 심지어 이 시대에서도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오는 시대에 영생을 상속함. 29절에서 주님은 또한 영생을 상속받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상속받는 것은 오는 시대에 보상받는 것으로 천국에 나타남 안에서 거룩한 생명의 누림을 갖는 것입니다. 천국에 나타남 안에서 우리는 주 예수와 더불어 천년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누림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받는 왕국 보상의 첫 번째 방면보다 더 큰 것입니다. 회복의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이 됨.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주님이 두 번째 오신 후 오는 왕국 시대의 회복입니다. 오는 왕국에서 이기는 자들은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해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열두 사도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열국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규정적인 문제가 아님. 주님의 대답을 들은 후에 베드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입은 닫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하여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사용하지만 대부분 이것을 부정확하게 사용합니다.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합당하게 이해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혹자는 방금 구원을 받고도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에 대한 일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연적인 해석입니다. 다른 이들은 나중된 청년들이 먼저가 되었고 나이든 우리들은 시대에 뒤져 나중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천연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천연적인 방법으로 취할 것을 아시고 주님은 20장 1절부터 16절에서 비유를 제시하시어 이 구절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20장 1절의 서두에 이는 이라는 말은 이 비유가 19장 30절의 설명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20장 16절에서 주님은 다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그 비유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19장 30절과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비유를 이해하려면 베드로가 상업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상업적인 두뇌는 19장 27절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때 그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바꾸어 말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 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슈퍼마켓에서 우리는 일정액을 지불하고 어떤 가치 있는 물건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불한 대가만큼 받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관념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즉, 그들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가 지불한 대가만큼 무엇을 되돌려 받을 것인가를 알기 원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셨으며 19장 28절과 29절에서 분명한 방식으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는 열두 보좌에 앉을 것이다. 베드로, 이것이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친척을 버린 자마다 두 부분의 보상, 즉 이 시대에서의 첫 번째 부분과 오는 시대에서의 두 번째 부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시대에 너는 내가 버린 물질적인 것들 대신 백배를 받게 될 것이며 오는 시대에 너는 영원한 생명의 충만한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주님의 대답은 분명하고도 공정하셨으며 내가 믿기로 베드로는 매우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이상의 공과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처럼 처음 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보상을 받을 것임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상업적인 두뇌를 개혁시키기 위해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 된 자들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들은 처음이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가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이 너의 상업적인 감각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비록 너는 왕국의 보상을 받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 보상을 받는 것은 상업적인 거래가 아니다. 사실상 내가 지불한 대가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포기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미국의 대통령이 왕국 보상을 받기 위해 그의 대통령직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백화점에서 어떤 물건을 위해 1달러를 지불한다면 당신은 1달러어치의 물건을 받게 될 것이며 100달러를 지불한다면 100달러어치의 물건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상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는 불과 몇 센트에 불과한 반면 그분이 주시는 보상은 수백만 달러의 값어치가 됩니다. 충만한 영생의 누림을 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왕국의 나타나만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충만한 누림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는 우리가 받을 보상에 비할 수 없습니다. 보상을 받는 것은 상업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정액을 지불하고 그 가치에 상당한 물건을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똥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것은 다 똥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왕국에서 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왕권이다. 베드로야, 이것을 얻기 위해 내가 포기한 것은 똥이다. 너는 똥으로 왕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일 내가 나에게 똥을 지불하려고 시도한다면 나는 받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내가 지불하는 대가가 똥이라 할지라도 나는 네게 왕권으로 보상해 주려 한다. 상업적인 두뇌를 가졌던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재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신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긴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의 포도원을 위해 품꾼을 고용하는 집주인. 아침 일찍 마태복음 2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집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서 아침은 오전 6시로 교회 시대의 초기 부분을 가리키며 그때의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왕국 안으로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품꾼들은 제자들이며 포도원은 왕국입니다. 2절에 언급된 약속은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에서 그분이 하신 약속을 말합니다. 데나리온은 19장 28절과 29절에서 베드로와 하신 그분의 약속에 따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시한 보상입니다. 제3시경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3시는 오전 9시로 교회 시대의 두 번째 부분을 의미합니다. 놀고라는 말은 천국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장터로 암시된 세상에서 놀고 서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6시와 제9시경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는 정오 12시로 교회 시대의 중간을 가리키며 제9시는 오후 3시로 교회 시대의 넷째 부분을 의미합니다. 제11시경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고용하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리라. 제11시는 오후 5시로 교회 시대의 다섯째 부분을 가리킵니다. 제11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일토록 놀고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 밖에서는 어떤 사람도 채용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시간은 늦었어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교회 시대의 끝이 가까워도 주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불러 그분의 왕국 안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집주인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줌. 저녁에 8절에 따르면 집주인은 저녁에, 즉 오후 6시에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셨습니다. 이는 교회 시대의 끝을 의미합니다.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주인이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주는 것은 천연적이고 상업적인 관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는 나중 온 품꾼에게 지불되는 것은 그의 일에 따른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은혜스런 원함에 따른 것임을 가리킵니다. 나중 온 자와 먼저 온 자가 같은 품삯을 받음.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기에서 우리는 나중 온 자와 먼저 온 자가 동일한 품삯을 받았다는 것을 봅니다. 10절에 언급된 먼저 온 품꾼들에는 19장 27절부터 29절에서 주님과 흥정을 했던 베드로도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온 자가 적법 여부로 불평함. 나중 온 자들은 뜨거운 낮 동안에 일하지 않았을 뿐더러 단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먼저 품삯을 받자 먼저 고용된 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고용된 자들은 나중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을 보자 그들은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에게 불평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고용된 자들은 로마서 9장 14절, 15절, 20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누가 주님께 힐문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믿는 이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천연적인 관념은 상업적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로운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적법성에 따라 주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분의 갈망을 따라 은혜를 보여주는 집주인의 대답.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은 의심할 바 없이 주께서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에 언급된 약속은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에서 주님이 베드로와 맺은 계약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우리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나는 네게 빚을 지지 않았다. 나는 약속한 것을 네게 주었다. 그러나 나는 네게 나의 품삯이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 싶다. 베드로야, 너는 은혜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보상은 나의 갈망에 따른 은혜에 속한 것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나중 고용된 자에게 네게 주려고 약속한 것과 같은 품삯을 주려고 한다. 여기에 무슨 잘못이 있느냐? 14절은 계속하여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강한 대답으로 그분이 생각하기에 주님은 베드로가 받을 만큼 그에게 주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일의 원칙이 아닌 은혜의 원칙으로 그분 자신의 원함을 따라 나중 온 품꾼에게 동일하게 주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이로써 베드로의 처녀적이며 상업적인 생각은 산산이 부수어지고 교정되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9장 27절에서 주님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베드로의 관념은 전적으로 상업적이었고 은혜 아닌 일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하신 대답에서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보상은 상업적인 것이 아닌 그분의 갈망과 은혜에 따른 것임을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들에게 보상으로 주실 것은 그들이 받아야 할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장사의 원칙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기쁘심을 따른 것입니다. 이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격려제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닌 은혜의 문제. 16절에서 주님은 이 비유를 결론 지으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나중 된 자는 맨 마지막에 온 품꾼들이며 먼저 된 자는 가장 먼저 온 품꾼들입니다. 일을 하는 데는 가장 먼저 온 자들이 첫 번째로 왔지만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는 나중온 자들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상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상업적인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은혜에 근거합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으며 우리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국 보상은 우리의 일에 따라 우리가 지불한 대가에 따라 주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보상은 우리가 일을 하여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상업적인 두뇌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보상조차도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기 위해 재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을 받는 방법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보상을 얻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희생한 것은 단지 똥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헛된 것 중에 헛된 것입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당신의 교육, 지위, 장래 모두가 헛것입니다. 똥이 대가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것은 짐을 벗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까지 지위와 부와 장래에 대한 염려에 무거운 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짐을 벗을 필요가 있으며 짐을 벗는 길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짐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은혜의 누림을 통해 짐이 풀어지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해방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친척들과 명성과 지위와 장래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자유합니다. 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모두는 상업적인 두뇌를 버려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나는 많은 고난을 받았다.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 같은 한탄을 들을 때마다 나는 깊은 속에서 말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받은 고난은 합당한 영안에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올바른 영안에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짐질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며 주께 찬양을 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합당한 영안에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지위와 야망과 장래에 대한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속물은 무거운 짐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게는 짐이 풀렸고 나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은혜를 누립니다. 주여, 당신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상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더 나은 누림입니다. 나는 우리가 마지막 그룹의 품꾼들, 즉 오후 5시에 고용된 자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의 20세기 동안 일해온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바울과 같이 일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먼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뜨거운 햇빛을 견디며 온종일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작 해야 몇 년 정도 이같이 짧은 시간 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베드로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보라,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보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주님의 말씀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아마 요한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베드로, 참으라. 이 나중 온 자들이 이 같은 보상을 받는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나중에 고용된 자들과 똑같은 보상을 받고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와 먼저 고용된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계약하지 않았느냐? 나와 약속할 때 불만이 있었느냐? 불평하지 말고 네 상을 받아 보좌로 가라. 나의 갈망에 따라 이렇게 할 권리가 내게 있지 않느냐? 내가 선함으로 잘못했느냐? 어느 날 우리는 먼저 베드로와 똑같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보상은 한 데나리온이 될 것이며 우리의 것도 같을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왕국의 나타나만에 있는 영광 안에서 거룩한 생명을 충만히 누림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